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이 스포츠 정신이란 운동선수들끼리 지켜야 할 동업자 정신입니다. 상호 존중, 도덕, 공평함, 또 경쟁자와 우호적인 태도로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선수들은 교감하게 되죠. 승리라는 신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 말이죠. 자, 이런 긍정적인 스포츠만의 에너지는 수많은 스포츠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자, 이런 에너지를 잘못을 저지르고 사회 복귀를 기다리는 미국인 재소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프로농구협회 NBA가 교도소에 갇힌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보여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USA Today, CNN 등 보도에 따르면은요, 정의를 위한 게임으로 명명된 이 캠페인에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과 코치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미국의 프로농구팀 세크라멘토 킹스 구단입니다. 이들이 찾아간 곳은 노스 캘리포니아의 한 교도소였는데요. 이 농구 경기에 대한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재소자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 캠페인의 취지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연합 측의 성명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팀 스포츠인 농구 경기를 통해서 사회와 분리된 재소자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자신의 재능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등이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범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처음 시행된 이 캠페인은 내년 2월 밀워크 벅스 팀의 참여로 다시 이뤄집니다. 여자 프로농구 팀들의 참여도 예상되는데요. 미국인들은 미국의 법률 시스템에 재교육을 받고 있는 재소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은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퀸이 부릅니다. Everybody's Changing. 들어보시죠.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캐시픽 1.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5억 이상의 인구가 컴퓨터로 지구 반대편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터넷 월드스테이츠가 올해 추산했습니다. 45억 인구 가운데 50%가 아시아 지역으로 잡혔고 그 뒤로 유럽,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북미, 중동 국가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호주와 아시아 남부 해안 사이에 수천 개 섬들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16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캐시픽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쏘아 올려진 위성은 캐시픽 브로드밴드 세틀라이트 제공으로 캐시픽은 동남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섬들 지역을 위해 인공위성을 조작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6년 전 남태평양 섬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터넷을 갈망하며 인터넷 사용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싱가포르에 캐시픽 본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약 8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인터넷망 보급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번 위성을 통해 100만 명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쏘아 올려진 위성은 캐시픽 1으로 기존 모델보다 용량이 대폭 늘어난 새로운 유형의 위성으로 알려졌는데요. 캐시픽 1의 시그널을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기 위해서는 텔로포트라는 지상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 설치에 500에서 $1,000가 필요하며 가정용으로는 비싸지만 병원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고 캐시픽 측은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22명.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것은 지난 200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미국 대법원은 1972년 연방정부 차원과 주정부 차원의 모든 사형 집행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1976년 사형 제도가 일부 주에서 부활됐고 1988년 사형을 다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정법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에서 사형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는데요. 지난 7월 25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을 지시해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 유예가 사실상 끝났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2명의 사형수가 사형을 당한 것으로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기구 사형정보센터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미국의 7개 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보수적인 남부 지역에서 사형이 집중된 가운데 텍사스주의 집행 건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엘라베마주와 조지아주, 테네시주가 각각 3명, 그리고 플로리다주가 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주리주와 사우스다코다주는 각각 1명의 수감자를 사형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형수를 보유한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형 집행을 공식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사라지거나 10년 넘게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은 주는 32곳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김영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건 22개국 67개 NGO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도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67개 단체가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침묵과 관망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더 부추기고 진정한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67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들일까요?
네. 국제인권연맹, 그리고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등 3대 국제인권단체를 포함해서 전 세계 300여 개 단체를 대변하는 67개 비정부기구가 참여했고요. 여기에 네.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앙이 UN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소니아 비세르코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 네팔과 벨라루스, 필리핀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개서한을 보내긴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이들은 서한에서 설명하기를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고 또 지난달 북한 어민 2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북송한 데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서한의 주요 내용을 좀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 가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어민 송환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되기 전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울러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안보리 논의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탄압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란 점을 강조하고 안보리의 지속적 침묵에 한국 정부가 실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서한은 또 북한 정권이 인권에 대한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정권의 협박에 굴복해서 침묵하는 건 인권 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에 보낼 때만 북한 인권 상황에 장기적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남북 대화와 평화를 이유로 해서 인권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했다고요.
네. 남북대화와 평화 등을 이유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그런 전략은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겠다는 잘못된 인상을 줘서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대화와 인권 문제 비판은 상충하지 않으며 대화나 문화 교류, 개발 사업 중징만으로는 인권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네. 한국 정부는 앞서 유엔총회 공동제안국 불참 과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도 VOA에 인권과 관련해서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정상 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재반박도 있었다고요?
네. 공개 서한에 동참한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VOA에 그런 입장에 국제인권사회가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제재와 압박 그 자체는 해법이 될 수 없고 자신과 단체들도 문재인 정부의 대화 노력을 지지하지만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 대신 관여만 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로저스 팀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의 변화를 위해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에 뭐 내로라 할 인권단체들 또 한국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 내용 첫 번째 기사로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위성 발사와 핵심 기술이 겹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에 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역부족으로 추정됐던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미국의 로켓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죠. 이 ICBM 기술이 뭐 완성 단계에 가까워진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ICBM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사거리, 정확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리고 핵무기 소형화 여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네.
북한이 이런 부분에서 모두 또는 두루두루 필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요건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사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7년 화성 14, 15형 발사를 통해서 이미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특히 크기가 커진 화성 15형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 전역 어디로든 충분히 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거리와 관련해서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고요?
네.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 미사일 사거리만큼은 이미 미국 본토를 충분히 겨냥할 수 있는 ICBM 영역인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자, 사거리 봤고요.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네, 맥도웰 박사는 북한 미사일 사거리만큼은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다다르는 순간 정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 어느 지역이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위협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루이스 소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워싱턴 DC를 겨냥한 200킬로톤 위력의 수소폭탄이 빗맞아서 북부 버지니아를 때린다면 이것 역시 미국의 매우 나쁜 결과라면서
네.
정확도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기권 재진입 역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루이스 소장은 기술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역량에 대해서도 이미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ICBM 기술이 있는 나라가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한 전례는 없고 재진입 기술 여부를 자꾸 거론하는 건 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미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해온 브루스 백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에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ICBM급인 화성 14, 15형 미사일 모두 대기권 재진입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무수단 화성 12형 미사일에 이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역량을 이미 증명한 북한이 ICBM에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핵무기 소형화 기술 역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ICBM 개발에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측이 엇갈려 왔었는데요.
네.
이미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 14, 15형 등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시행한 북한이 소형함 기술을 이미 확보했거나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차장은 지난달 29일 VOI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미 대규모 6차 핵실험 이전에 ICBM 탑재형 핵무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북한이 아직 넘지 못한 장애물도 있다고요?
네.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체 연료 개발 여부와 ICBM 미사일 수량을 한계로 꼽습니다.
네.
맥도웰 박사는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루어진 중대 시험이 향후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지난 7일 시험만큼은 액체 연료 연소 시험이 분명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대형 액체 연료 로켓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당 로켓이 미사일인지 우주 발사체인지 여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북한의 ICBM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액체 연료의 약점이 뭐길래 그럴까요?
네, 윌리엄스 부국장은 이를 운영상의 큰 결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발사에 앞서서 연료를 주입하는 등 오랜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 내내 상대방의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고체 연료는 ICBM ICBM에 미리 장착해놓고 발사 결정 뒤에 수분 내에 이동식 발사대에 올려서 쏠 수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윌리엄스 부부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넘어야 할 뭐 또 다른 한계점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네.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ICBM을 예비해놓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이 됐는데요. 맥도웰 박사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중국, 러시아의 공격과 다른 점은 이 장거리 미사일 보유량의 차이라면서 북한이 많은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억지력은 발사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게 목적이지만 끝내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 불과 몇 기의 미사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자 중대 시험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이 연말 시한에 맞춰서 로켓 발사를 실제로 강행할지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 북한이 로켓 발사를 평화적 우주개발 목적의 위성발사로 포장할 경우 미국의 대처가 훨씬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수차례 이루어진 북한의 위성발사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으로 맞서온 건 위성발사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작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윌리엄스 CSIS 부국장은 로켓 분리와 재점화 단계를 반복하는 전 과정과 로켓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복잡한 기술이 겹친다면서 위성은 지구 궤도를 따라 그대로 돌지만 ICBM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다른 궤도를 비행한 뒤 지상의 목표물에 떨어진다는 것만이 그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미사일 관련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 미사일 시험 실패를 통해서 미사일 역량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전직 미국 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Every time he tests, he's testing. And you know, we get concerned about failure.
로빈슨 전 사령관은 이날 브리핑.
예, 자, 미사일 시험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로리 로빈슨 전 북부 사령관 겸 북미 우주항공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성공보다 오히려 실패로 미사일 역량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로빈슨 전 사령관은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국가 안보 도전들과 관련한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시험할 때마다 미사일 역량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실패에 대해 우려한다며 때로는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그런 실패를 통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로빈슨 전 사령관은 자신이 북부 사령관 겸 북미 우주항공 사령관을 역임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북한의 정교한 미사일 역량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더 좋아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설명인데요. 로빈슨 전 사령관은 2017년 북한이 23차례의 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 매번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할 것이라는 정보나 경고가 있을 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확신 하지만 방어 역량들은 계속해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도 연관된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북한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브라운 사령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 전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당일날 이뤄질지 아니면 새해 이후가 될지 그런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브라운 사령관이 북한의 발사가 임박했다라고 보는 근거가 있겠죠?
네. 브라운 사령관은 최근 몇 주간의 북한 발언들과 다양한 시험들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북한의 발언들과 일치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발사에 앞서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또 그 같은 움직임에 앞서서 발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고정된 발사대에서 쏠지 이동형 차량에서 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브라운 사령관은 북한이 발사를 감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을 철회하지만 당장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를 할 것처럼 발표를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감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미국은 이런 상황에 지금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브라운 사령관은 향후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선 과거 미국이 취했던 모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의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국의 전투기들과 연계해서 북한 인근에 전개됐었다는 설명인데요.
네.
브라운 사령관은 자신들의 임무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다면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 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는 말레이시아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사람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이 금지한 사치품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자금을 세탁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의 미국 신병 인도가 승인이 됐습니다.
네, 돈 세탁 혐의로 미국으로 인도되는 첫 번째 북한인이 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북한에 불법 사치품을 전달하고 이를 위해서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문철명 씨에 대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자금 세탁으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인이 미국으로 인도되는 첫 사례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문철명 씨 어떤 사람인가요?
네, 문 씨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서 말레이시아에서 10년간 지내온 북한인 사업가로 주로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FBI는 문 씨가 북한 대사관의 추천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신사르 무역회사에 들어가 사업 개발 책임자로 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자주 드나들며 술과 사치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사치품을 보내는 데 필요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국제 범죄 조직을 이끈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서 고급 주류를 비롯한 사치품의 북한 내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수사당국이 문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FBI는 혐의점을 잡고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검찰 당국에 체포를 요청했고 문 씨는 지난 5월 체포됐습니다. 이어 7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5건의 돈 세탁 혐의와 관련해서 문 씨의 신병 인도를 말레이시아 내무부에 정식 요청했지만 문 씨 측이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네.
FBI와 말레이시아 정보당국이 주장한 공소 내용에 따르면 문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에 불법 사치품을 전달하기 위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연관된 문 씨의 혐의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문 씨의 변호인인 자기칭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문 씨가 세탁한 자금으로 미국으로부터 보트 엔진을 구매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게 테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미국 측이 주장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문 씨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거란 예상이 나오네요.
네. 문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또 자금 세탁을 위해 위조 문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개입 계속된 것이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문 씨의 재판을 돕고 있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미국의 인도 요청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피고 측이 법원의 인도 결정에 불복해 상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 3개월의 항소심을 거쳐서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당장 문 씨에 대한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자, 독자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2개국 67개 NGO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과 현실화된 북한의 ICBM 위협, 또 이에 대한 전직 미군 고위급 관리와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의 발언 내용을 각각 전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말레이시아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인의 미국 인도를 승인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정애민 씨의 사연 이어집니다. VOA가 지난 2017년에 정애민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다섯 번째 사연 우리 사람 들으시겠습니다. 로봇 전문가, 건축업자, 농사꾼, 그리고 인형 제조업자 정애민 씨.
모자는 왜 항상 쓰고 다니세요?
모자는
할 때마다 모자 쓰신 것 같아서.
햇빛 보는 게 싫더라고. 일하고 다니는 사람 뭐 모자 쓰고 다니는데 문제 오르고 뭐 그러니까.
지금도 하시는 일 있으세요?
지금 계속 하죠.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마루 가는 거 뭐 주방에 캐비넷 뭐 그 페인트 하는 거.
지난 2012년 말 미국에 정착해 건축업으로 자리를 잡은 정 씨는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는 탈북자들에게 종종 일감을 만들어줍니다.
뭐 우리 사람들 일하러 갔다는 사람 다 있었겠죠?
얼마나 주셨어요?
150불 주셨죠. 다른 사람들은 뭐 100불도 안 주잖아요. 70불도 안 주는데 뭐.
하루에요?
네. 세탁소 나가서 일하면 뭐 70불 줘요? 7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 하면 제까 오죠. 저 사람들이. 그...
정 씨는 탈북자를 우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별한 기술 없이 정착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정 씨는 탈북자들이 정착 초기에는 자본주의 시장이 익숙하지 않고 무엇보다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미국 사회에서 약속을 정확하게 잘 못 지키는 등 고치고 배워나가야 할 것이 많다면서 일감을 주는 정 씨에게도 답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는 탈북자가 돌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정 씨는 앞으로 제대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금 하고 있는 건축업을 곧 정리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르쳐줘서 그걸 넘겨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내가 그부터는 내 일이 안 하려고. 건축업 안 하려고.
정 씨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형 제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정 씨는 한국에서 아리랑돌이란 이름으로 인형 제조업을 운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형 그 만들면서 지금도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원래 뭐 설계를 배우고 로봇도 공학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뭘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 씨가 만드는 인형은 일명 구체 관절 인형이라고 해서 마치 사람처럼 팔과 다리, 팔꿈치, 무릎, 허리 등 각 관절이 움직입니다.
딱 로봇같이 설계한 거라니까 이거.
그러게
인형, 관절이 다 꺾이게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보니까는 관절 다 꺾이게 뚱글뚱글.
네, 그렇게 만든 거죠.
팔도 접히고.
아니, 팔은 이렇게 사람같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재료비는 돈은 얼마 안 들어요. 뭐 한 100불도 안 들지.
똑바로 섰다가도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고을 수도 있고 무릎을 세워 올리거나 허벅지를 사방으로 움직이고 어깨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형입니다. 60cm 정도로 키가 큰 인형이라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용이라기보다 이목구비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해 장식용으로 구입하거나 매니아층을 위한 고가의 인형이라고 말합니다.
얘네 이거 천불짜리. 이게는 매니아층에서 사는 거예요.
매니아층.
매니아들이 많이 사요. 이거 미국에는 인형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베이나 뭐 그 아마존에 가면 그 매니아층들이 매니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게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뭐 예를 들면은 뭐 만 명이 이 만 명만 차 사는 사람 만 명만 있다도 만 개는 팔릴 게 아닙니까? 한국에서 나도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해요. 뭐 누가 뭐 이거 누가 이렇게 비싼 거 사냐 하는데 전시 한번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몇몇 온라인 상점에는 100달러에서 1000달러대의 매우 다양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고급 인형들이 매니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씨는 현재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 회장의 도움을 받아 6개월에 걸친 시장 조사를 벌이고 있고 시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터넷 온라인 상점을 열어 인형 제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가 건축업에서 손을 떼고 본격적으로 하려는 사업은 인형 제조업뿐만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돈을 벌어서 빌리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는. 방을 한 대개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당 방 하나씩 주고 주방은 같이 쓰고 중국 사람들이 진짜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돈을 졸라게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취미처럼 소일거리처럼 볼지 몰라도 정 씨는 달래 냉이 농사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냉이도 오늘 가보니까 뭐 없어서 못 파고 계속 가져라니까. 근데 뭐 돈이 뭐 확 벌어지는 것보다도 우리끼리 뭐 시간 있을 때 가서 캐다가 팔면 되는 건데 뭐 그게 무슨 뭐 냉이는 심어놓으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지난해 심었던 냉이를 최근 내다 팔았다는 정 씨.
냉이는 4불이고 이건 10불이에요.
갤런당에?
네. 다르죠. 그럼 이런 것들은 돈이 되잖아요. 10갤런만 파도 무슨 뭐 돈이 얼마인데 한 사람 한 50갤런씩 파면 하고 몇 분 되는 거 아니에요.
정 씨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면서 한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거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여기 시카고만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버지니아도 그렇고 뭐 뉴욕도 그렇고 뭐 LA도 그렇고 다 보내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다 들여오는데 뭐 왜 LA 같은 못 가겠어요? 그런 유통사업을 해야 돈 벌어요. 목걸이가 돈 벌지.
정혜민 씨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 태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 없어 쪼들려 본 적이 없었다는 정 씨가 이렇게 쉬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뭐라 말하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게 한 50 지나서 보니까 이게 50 전에는 뭐 이러저러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50 지나고 나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정말 허무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부터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곧 환갑이라고 말하는 정 씨가 꿈꾸는 노년의 삶은 탈북자들을 돕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을 아꼈지만 바로 북에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나는 일 역시 정 씨가 오랫동안 소망하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형제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 엄마 죽은지 사는지, 뭐 아파서 그런지 어쩐지, 뭐 형제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알 게 모르잖아요. 내 아들도 저 소식도 저 제대로 못 듣는데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밖에 없잖아요. 하도 오래 못 만났으니까. 아, 난 개방된다고 한다면 가죠. 개방되면 난 당장 갈 거예요. 당연하죠. 형제들 만나야 되고.
만나봐야지 어떻게 사는지. 그러려면 돈도 좀 몰아대고 가니까 열심히 사는 거지.
하지만 만약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개방, 북한이 개방 안 되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시카고나 뭐 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뭐 북한 사람들이 이게 자리를 잘 좀 자각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인 사회하고 연계시켜주고 또 이거를 또 미국 사회하고
자신이 갈 수 없다면 자유를 찾아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을 품겠다고 말합니다. 1989년 러시아에서 보위부의 추적을 피해 탈북자가 된 정애민 씨. 20여 년을 떠돌았기에 탈북자들, 우리 사람들의 타향살이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 씨에게 탈북자들은 오랜 세월 소식을 끊고 살 수밖에 없는 그의 형제고 북에 두고 온 하나뿐인 아들이며 생사도 모르는 정 씨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농부들은 농민공제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농민공제조합 지지자들이 철도 수송비와 창고 보관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민공제조합은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철도회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입법을 거부했습니다.
돈 없고 힘도 없는 우린 철도회사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는 농민공제조합 따위. 저는 이제 탈퇴해버릴 겁니다.
실제로 농민공제조합은 일부 지역에서만 유지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5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시대.
1880년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공화당 출신인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다시 한번 공화당 출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많은 수의 공화당원들은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랜트 전 대통령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이 집권하던 4년 동안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집권 당시 행정부를 뒤흔들었던 정치적인 문제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공화당 가운데 일부는 당내의 강력한 지도자인 제임스 블레인 상원의원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했고요. 일부는 재무장관인 존 셔먼을 제3의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공화당은 율리시스 그랜트와 제임스 블레인 그리고 존 셔먼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야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의원들은 투표를 거듭했지만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과반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의원들은 표결을 무려 34번이나 거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명의 대의원들이 절충 후보로 나선 공화당 지도자 제임스 가필드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존 셔먼과 제임스 블레인 역시 대의원들에게 제임스 가필드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임스 가필드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남북전쟁의 영웅인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의 윈필드 스콧 헨콕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1880년 대통령 선거는 다른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그다지 치열한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 후보들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선 공화당은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남부를 너무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남부를 남북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라며 증오했는데 그런 만큼 남부의 주들이 계속 힘없이 허약한 상태로 남아있길 바랐습니다.
900만 명의 유권자들이 참가한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제임스 가필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민주당의 윈필드 스콧 헨콕 후보보다 겨우 1만 표 정도 앞서며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가필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214표를 얻어서 155표를 얻은 윈필드 스콧 헨콕을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제임스 가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의 나이 49살이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1831년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총장을 역임한 뒤 1859년 공화당 소속으로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됐고 17년 동안 의원을 지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행정부 내 강요 인선을 둘러싸고 분쟁에 직면했습니다. 공화당에는 두 명의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로스코 콘클링 상원의원과 제임스 블레인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강요 인선에서 제임스 블레인 의원의 손을 잡았고요. 블레인 의원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콘클링 의원과는 맞서게 됐습니다.
저는 가필드 대통령 행정부의 강요 인선에 불만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제임스 블레인 의원을 국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콘클링 의원 쪽 사람을 재무장관에 임명하는 것 거부했지 않습니까? 콩클린 의원의 지지는 잃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생각돼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찌된 일인지 이 신임 대통령은 콩클린 의원에게는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콩클린 의원의 정적을 뉴욕 세관 책임자에 임명해서 콩클린 의원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뉴욕 세관 자리, 콘클린 의원의 출신 주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지금 콘클린 의원은 이런 인사조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지하면서 상원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로스코 콩클린 의원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상원을 존중해온 정책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통령은 해당 주의 상원 의원들과 협력하기 전에는 그 주 출신 인사들을 연방정부 요직에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필드 대통령이 이 오랜 관행을 깨려고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어떤 주의 출신 인사를 연방정부 요직에 기용할 때는 상원들과 협의하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상원 의원들은 출신주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코 콩클린 의원은 상원에서 뉴욕 세관 임명안을 거부하도록 설득하면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임명안의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콩클린 의원은 상원이 가필드 대통령의 임명안 중에서 하자가 없는 임명자들만 인준하고 뉴욕 세관 임명에 대해서는 인준하지 않도록 배후에서 조정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기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곡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You said you were leaving. Someone swept your heart away. From the look on your face I see it's true. So tell me all about it. Tell me about the plans you're making. Oh, tell me one thing more before I go. Tell me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Now that I've been loving you so long,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And how am I supposed to carry on when all of mine.